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붙들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죽어서 부활의 권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인 이민 초기에 세탁업은 우리 민족을 미국에 정착시키고 먹여 살리는데 큰 공헌을 했었던 효자 업종이었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업이 안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안 되는 가게도 한인들이 들어가서 인수해서 열심히 일하면 매상을 배가시켜서 좋은 가격에 매매했습니다. 세탁업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세탁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탁업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일은 많고 고돼서 육신은 참으로 힘이 드는데 렌트비는 해마다 오르고 각종 규제로 비용은 늘고 세탁 단가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낮아져서 이전만큼 벌이가 신통치가 않아서 내놓는 세탁소가 많아졌습니다. 시장에 내놓아도 잘 팔리지가 않아서 그저 문을 닫는 곳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원래 세탁업은 미국에서 주로 이탈리아계나 혹은 유대계 백인들처럼 초기 이민자들의 업종이었습니다. 영어를 그다지 그렇게 잘 할 필요 없이 성실하게만 일하면 토요일과 주일 문 닫고 1년에 한 차례 휴가도 갈 수 있었고 자녀 교육시키면서 집 사고 노후 대책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에겐 소자본으로 빨리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한인 이민자들이 세탁업을 인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리들의 장점은 남보다 빨리빨리 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세탁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였지요. 토요일 문을 닫았었는데 토요일도 문을 살짝 열고 가격도 조금 낮추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세탁물 단가를 낮추게 되면 매상이 늘어도 순수익이 낮아져서 결국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몸만 더욱 힘들어지고 게다가 매상이 늘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재주 있는 한인들이 옷수선 잘해주고 토요일도 문 열고 가격도 낮추면서 열심히 일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몇 년을 고생하면 경쟁 업체인 근처에서 장사하던 타민족 가게는 둘 중 하나 문을 닫든지 혹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도 인수해서 두 개, 세 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고생은 했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인이 자기와 비슷한 사업 전략을 가진 또 다른 한인을 만나게 됐을 때입니다. 90년대에 이런 말이 돌았었어요. 유대인 세탁 상권에 다른 유대인이 들어가면 둘 다 잘 된다고 합니다. 둘 다 쉴 때 토요일 주일 똑같이 둘 다 쉬어요. 일 안 해요. 문 닫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여름 휴가 갈 때 두 가게가 이렇게 눈치 봐서 동네 사람 배려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사람은 7월 첫째 주 다른 사람은 둘째 주 번갈아 휴가를 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내가 휴가 갔을 때는 저 가게를 이용하고 저가 휴가 갔을 때는 내 가게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세탁 가격도 상대가 올리면 나도 이에 뒤질세라 얼른 똑같이 올려서 받고 동네 달랑 두 개 있는 세탁소인데 서비스가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저 가까운 가게를 이용하면 됩니다. 둘 다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한국인 세탁소 옆 가게를 한국인이 인수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둘 다 토요일에 쉬다가 한쪽 가게에서 슬그머니 토요일 문을 열게 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토요일에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아침에도 문을 엽니다. 상대가 한 시간 일찍 문을 열면 나는 그 사람보다 5분 더 일찍 문을 열고 5분 더 문을 늦게 닫습니다. 동네 세탁소 이용하는 손님들의 숫자는 똑같은데 그렇게 점점 일하는 시간만 길어지게 됩니다. 손님 빼앗길까 봐 서로 눈치 보면서 휴가도 못 가지요. 그리고 세탁 가격을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세탁 가격을 한쪽에서 내리면 다른 쪽에서도 내리는데 좀 더 내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카운트 세일이죠. 한국말로 세일, 미국말로는 디스카운트. 그러다가 한쪽에서 세일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빅 세일을 하고 그러면 이것 봐라 한번 해보자는 말인가 하면서 파격 세일을 하면 이제 마침내 끝장 세일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동네에 달랑 두 개 있는 세탁소인데 서로 핑퐁 게임처럼 가격이 왔다 갔다 내려가면 동네 사람들은 장단에 맞춰서 조금 멀어도 좀 더 편리하고 가격이 싼 곳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부지리라고 학과 조개가 피나는 싸움에 그저 어부만 신바람 나서 이제 이렇게 춤추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까 우리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는 모든 목숨 걸고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웬만한 민족은 이런 정신을 가진 한인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마음 자세를 가진 다른 한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끝장 세일, 누군가 진짜 끝장 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리고 시장 전체를 이런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세탁업 시장 전체를 50%, 70%, 90% 이상 장악하게 되면 렌트비는 해마다 올라가는데 전체적인 세탁 가격은 수십 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하게 되고 일하는 시간은 크게 늘어나면서 순수익은 턱없이 줄어들어 모두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시장 전체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망하는 겁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네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살고, 너 죽고 나 죽고, 너 살고 나 살고, 너 살고 나 죽고입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시나요? 이 네 가지 자세 중에 처음 두 가지, 너 죽고 나 살고, 너 죽고 나 죽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두가 다 죽는 길이 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너 죽고 나 살고 이렇게 되면 다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대표적인 너 죽고 나 살자의 태도가 가인입니다. 그게 가인이에요. 그런데 결국 가인의 세상은 그 후손들까지 노아 홍수로 인해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다가 다 죽었어요. 나와 경쟁하는 상대만 죽으면 내가 잘 될 줄 알지만 상대가 죽으면 나도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 살고 나 살고 그리고 너 살고 나 죽고의 태도가 있어요. 이 둘은 다른 것 같지만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러나 사실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너 살고 너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잘 되는 나가 목적이 아니라 잘 되는 너가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잘 되는 너를 만들려면 필연적인 과정이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해 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지 않고 잘 되는 너를 만들고 너를 온전히 살리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행복하게 서로 살려면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 지속적으로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참아주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성질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기는 매우 어려워요. 별일도 아닌 일에 자존심 건드렸다고 성질 부려서 험한 말로 아내 마음에 상처 주고 그의 영혼을 괴롭히면 그의 한계도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너 죽고 나 살자라는 태도는 식구를 모두 힘들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행복하게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남을 죽이면 내가 사는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신의 공명심을 버리고 팀원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희생해서 팀원을, 다른 사람을 크게 성공시키면 경기에서도 이기고 회사도 잘 되고 모두가 행복해지지만 서로 자기만 골을 넣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팀워크가 깨져서 경기에 이길 수 없고 회사도 망하고 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면 들수록 서로에 대한 원한이 깊어져서 나라는 더욱 분열하고 방어하고 망해갑니다.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하면 할수록 설린 외교는 멀어지고 남북한이 하나 되기는커녕 남한 내에서도 뜻을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나라를 한 몸으로 지키려면 누구든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사교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사, 내가 죽어야 교회생, 교회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종종 보통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큰 소리 내는 사람, 예. 그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뭐 아무것도 변화되는 건 없어. 그냥 마음만 괴로울 뿐이지.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자기 생각, 고집, 자기 자랑, 교만을 버리지 않고 누군가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할 때에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대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러나 1절만 하고 입 다물고 내가 죽었다는 심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면 항상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아사 교회 생. 당연히 목사님이 죽어야지요. 그러나 목사 장로만 죽어야 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 장로만 죽어야 된다면 그럼 목사 장로님이 안 죽으시면 그럼 하나님 교회는 망하는 건가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목사 장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 내 탓이요 기도하는 기도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16년 전에 부임했었거든요. 동산교회.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불벌에 흩어졌었고 이 좁은 예배당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시류에 빠져 있었고 분쟁으로 인한 상처가 깊었었고 미래의 희망을 갖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아 계셨던 소수의 교인분들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저는 오늘날까지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장로, 권사, 집사로 직분받아 신앙생활 해왔지만 교회 분쟁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이 크게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그때 이 교회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동산교회를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산교회이기도 하시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었던 것은 남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을 정죄하거나 누구 때문에 무엇 뭐 때문이라고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험담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부족하고 잘못해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통해 자복하면서 자신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 장로 권사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뭐 웬만한 성경 공부는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때는 굉장히 16년 전에 제가 되게 젊었었어요. 예. 젊은 목사인 제게 겸손히 고개를 숙이시고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 새 가족반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다 했는데 새 가족반을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예. 새 가족반 첫 클래스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다시 만나는 그 느낌으로 십자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랑과 고집과 욕심 그리고 죄와 잘못을 내어놓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날처럼 다시 살려주셨어요. 1, 2, 3대가 함께하는 선교 전진기지로 성전 건축과 함께 아마 제가 볼 때 한인교회에서 리버사이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지 몰라요.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단언컨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공은 담임 목사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나 죽고 교회 살리자는 아사 교회 생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탁소부터 시작해서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단체 모든 문제는 사실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남이라는 글자에서 저만아 지으면 님이 되는 것처럼 너 죽고 나 죽자에서 너 살고 나 죽자라고 그저 마음의 태도 하나만 바꾸면 원수가 변해서 님이 되어지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지고 천국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부활절까지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주일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었어요. 죽는 길입니다. 이걸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면 죽어요, 반드시.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사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너 죽고 나 살고 너 죽고 나 죽자는 길이 아니라 너가 살고 나 죽고 너 살고 결국 그래서 나도 사는 내가 죽어서 모두 살리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너 살고 나 죽자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의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삶 자체를 되게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인데 무슨 보람이 있냐고, 나 살기 위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너 살고 나 죽자 말하지 못합니다. 한 개도 손해볼 수 없고 한 개도 양보할 수 없고 한 개도 희생할 수 없고 뭔가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다 잃은 줄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신앙의 힘입니다. 세상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죽어야 사는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상을 다녀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잘 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세탁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 왜냐하면 근본 멘탈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 살고 나 죽어보자 이런 멘탈리티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 잘 살게 돼요. 유대인 세탁소에 다른 유대인 들어가면 다 잘 사는 것처럼 경쟁이 아니야. 다 살게 돼. 다 살게. 야, 이 근본 마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이 예수 신앙의 핵심 내용이요 진수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저는 감히 껍데기 신앙이라고 확언드릴 수 있어요. 찬양, 기도, 말씀, 예배, 선교 그 어떤 신앙행위가 되었든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어야만 살리고 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는 교회를 다닌 거죠. 그냥 허송세월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하죠. 함께 빌립보서 3장 11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너 살고 나 죽어서 모두가 사는 그 비결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면 하나도 죽는 것이 두렵지도 어렵지도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되면 내가 가정에서 남편 혹은 아내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죽는 것이 하나도 자존심 상하거나 괴로운 일이 안 하게 됩니다. 이거 죽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거든요. 내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목숨 들여서 섬기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생하기에 아무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너 살고 나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되면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능해. 안 돼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흉내 못 냅니다. 부활하지 않는데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 왼뺨을 오른뺨 다 줄 수 있겠어요. 다 읽고 어떻게 나는 뭐 먹고 사냐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키시리라. 죽을 육체를 일으키고 너희 죽을 생명을 너희 죽을 인생을 너희 죽을 사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라 확신이 되어진다면 어렵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가 줄 수 있고 무엇이나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으나 손해볼 수 있으나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되면 상대가 내게 해줄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내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묵묵히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뭐 시험 받는 일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시험을 왜 받냐? 뭘 기대해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한다는 건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실망하는 거거든요. 시험 받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되면 그딴 게 다 사라지게 된다고요. 마치 신구류처럼 날아가 버린다고요. 흙먼지처럼. 그런 게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더 중요해진다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되면 이 죄 많은 세상, 절망적인 세상, 어두운 세상,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준 것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되면 너 살고 나 죽자는 이 삶의 자세가 한 개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지옥 같은 이 세상의 주변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했습니다. 참된 예수 신앙은 참된 예수 신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 살고 나 죽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게 참된 예수 신앙. 미국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독특한 나라들입니다. 교회들이 정말 많은 나라들이에요. 저는 다 한국 같은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세상 다녀보니까 한국같이 교회 많은 나라가 없어요. 또 미국같이 교회 많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한국과 미국은 매우 독특한 지금 현존하는 두 나라입니다. 한국에 가서요 깜깜한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빨간 십자가가 촘촘히 온 땅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 속에 마실물 없듯이 오늘날 세상은 온통 예수 십자가로 가득한데 그 십자가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세워져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워져 있는지 이게 오늘 이 시간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 살고 나 죽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면 교회는 진정한 부활의 권능을 잃고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각자의 이기적 욕심만을 채우는 기복신앙의 어떤 종교적 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활의 권능을 맛보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모르셨다면 제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지 마세요.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지 마시라고요. 뭐 죽은 척했다가 일어나지 마시라고. 죽으시라고. 예.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안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항상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래야 주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려니 이게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그 소원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옥중석안이잖아요. 그러나 그 살든지 죽든지 항상 바울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기를 체험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도 완전히 죽어야 완전한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고의 삶의 자세는 부활의 권능을 한 개도 모르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마침내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너 살고 나 죽자는 이 십자가 지는 자세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죽으면 아사가정생, 아사교회생, 아사세상생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탁업계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14 스테이션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주간은 기독교 최대 명절입니다. 다른 때는 빠져도 1년 중에 이때는 절대 다른 곳에 되도록이면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길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예수 신앙은 그냥 껍데기만 남습니다. 만사휴유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온전한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서 경험하시고 더욱 온전한 예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부활의 권능으로 나 죽어 가정 살리고 신앙 공동체 부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기름 부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